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 그 처음으로 기독교 신학을 그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그저 하루 24시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나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 세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저렇게 사는 것이고 오늘 저렇게 살면 미래는 저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떠나간 시간이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제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이해하는가 또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그 터키의 쿠데타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진압이 됐습니다. 진압이 되면서 쿠데타에 연루된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쿠데타 연루로 인해 갖고 지금 많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그들은 그 시간에 그 역사에 영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실패했기에 패배를 당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쿠데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쿠데타에 실패한 사람들이 왜 오늘날 감옥에 가고 왜 죄인이 됐고 가정이 파괴되는가. 그건 과거에 자신들이 쿠데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쿠데타를 선택해서 성공했다면 그들은 역사의 영웅이 되지만 쿠데타를 선택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의 패배자가 된 겁니다. 이거를 승자의 논리라고 합니다. 패자의 논리라고 합니다. 시간적 논리입니다. 내가 과거 어떤 일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오늘 현재 그 결과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쿠데타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오늘은 패배자가 됐습니다. 쿠데타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성공했다면 나는 영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의 그 법칙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 어떤 거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국말 요새 많이 쓰는 것 중에 금수저와 흙수저가 됩니다. 내가 금수저가 되고 흙수저가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금수저가 된 것이고 나는 흙수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금수저, 흙수저는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인생에 대한 이해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 보세요. 1절부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도다. 자, 의인은 죽어도 세상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죽어도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도다. 이 말씀은 의인들이 악한 자 앞에 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도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의인과 진실한 사람들이 평안의 길, 올바른 길을 가서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 하나님의 침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벌을 주십니다. 심하게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하게 징벌을 받을 때에 의인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방 군대에서 벌받고 징벌받을 때에 그 벌과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빼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극심한 타락을 보여줍니다. 도덕적 붕괴가 있습니다. 문란한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그 속에 섞여 살지 않게 위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즉 진실한 사람들과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나라 자리에서 편히 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냐면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가? 저는 그런 죽음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미국 이민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잘하는 아주 가까운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결혼하시고 애를 키우시고 아마 제 기억에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사 그 봉급으로 교회 봉급으로 살 수 없으니까 힘이 드니까 가정이 있으시니까 그 밤에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그 강도에게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한 3, 4학년 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교회 섬기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 밤에 어느 가게 가서 일하시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선인들이 더 악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전에 그 적들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세상에 더 그 더러운 그 문란한 것을 보기 전에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두 가지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고 싶다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데려가고 싶다면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생계를 위해서 밤에 어려운 직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의인과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전도사로서 목사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 생계 유지로 해서 밤에 일을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린 그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생명을 그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거두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정의로운 자의 그 삶을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죽음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기에 그 돌아가신 그 전도사님의 처남이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악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누님을 봤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셨습니다. 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처남은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지금 입을 삐죽거립니다. 혓바닥을 내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인과 선인의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까지 책임지시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 죄를 안다면, 너희 죄를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도 너희 죄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 죄를 알지 못하게 오늘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죄를 한다면 원망하지도 않을 거고 분노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만 그 선이 악인 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에게는 우유가 좋습니다. 개에게 우유를 먹이면 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좋은 얘기를 듣고 개한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개 머리를 붙잡고 컵에다가 우유를 담아서 그 개에다 우유를 먹였습니다. 개가 몸부림을 칩니다. 안 먹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개 주인이 섭섭합니다. 야, 나는 너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최고의 우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주는데 왜 너는 거절하느냐. 개 주인이 마음속으로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 주인이 개한테 계속 우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또 컵에다 우유를 따랐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개 목을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우유를 먹입니다. 개가 몸부림치다 우유가 그 잔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유가 땅에 흘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개가 그 땅에 떨어진 그 우유를 핥아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할 때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주인이, 개 주인이 개에게 우유를 주는 건 분명히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개에게는 우유를 머리를 붙잡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핥아먹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다 나가서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선이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선한 것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 같지만 그 선한 것으로 상대방을 병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을 얘기하지만 그 선 안에는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악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북한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TV에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정말로 기아선상에 헤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는 건 정말로 선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근에서 벗어났습니다. 14살 전에 총을 듭니다. 부족 간에 전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총 들고 사람 죽이는 기구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더 나서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크리스찬들을 학살합니다. 교회를 불태웁니다. 우리가 북한의 어린아이들에게 분명히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줘야 됩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의 선한 일 속에는 어둠이 있는 겁니다. 악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합니다. 신자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이 악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 14살 이전에 총 들고 사람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신자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늘 모른다고 부인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먹을 걸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선이고 동시에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자녀를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도 우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른 나무, 푸른 그 반석은 우상 숭배 장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내 욕심으로, 내 희망으로, 내 꿈으로 우상이 되면 그 자식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죽이진 않습니다. 칼로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죽이는 그 모습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너희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원망한다는 겁니다. 입을 삐죽이면서 혓바닥을 내미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알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12절 보세요.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니라.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의역을 했는가. 너희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희의 소행을 드러낼 것이니 너희 옳은 행위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선하지만 의롭지만 정당하지만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잘못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성은 사라집니다. 동시에 은혜는 사라집니다. 의인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살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전반절 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우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도 우리의 그 시간의 우상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상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그 선택한 것 때문에 평생을 원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우상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기뻐하고 조금만 어려워하면 힘들어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이 우상에서 벌어져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13절 후반절.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나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자는 무엇이냐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시작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문법으로 정리하면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에게 지금 땅이 지금 차지하는 중이고 거룩한 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과거를 잊으라는 겁니다. 오늘 과거를 잊으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자꾸만 여러분한테 과거를 잊으라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 보세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자,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겸손한데 겸손하면 오늘 15절 그 말씀에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과거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안에 있는 영을 성령을 소생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은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 15절 보시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건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와 치유와 병든 것에서 낫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그렇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계속 과거의 잘못에 돌아간다면 그 회개는 정당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를 자꾸만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18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18절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저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잘못된 것, 병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소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과거와 다르게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새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날의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라는 존재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과거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너의 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미래도 너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너의 죽고 사는 것, 너의 먹고 사는 것, 너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돌아가서 그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부둥켜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용서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과거의 모습을 갖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가난이 떠나가야 될 것이었습니다. 사라져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한다면 오늘도 그 질병과 그 가난과 나는 함께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이지만 가난이지만 화목합니다. 샬롬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고통과 고난이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19절 보세요.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는가.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나오게 하리라. 태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대. 멀리도 가까이도 태평천하일세대.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다. 슬피 울던 입술에서 과거의 얽매에서 현재의 모습 보고 미래가 불안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며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화평을 누리고 내가 내 자신과 화평을 누릴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면 태평천하라는 겁니다. 태평천하라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샬롬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여기서 그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을 썼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데서 찬양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고 세상이 받지 못할 위로를 우리는 얼마든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얻을 기쁨과 천국에서 얻을 그 평강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연결돼서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떠나간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잊혀진 시간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도말해버린 시간입니다. 그러게 그 과거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오늘의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 천국의 기쁨, 천국의 화평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우리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능력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건강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